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르침 받고자 합니다. 지혜가 있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폭적 신뢰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자신이 친부모가 낳은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큰 잘못을 범해도 내가 내 부모가 낳은 자녀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친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범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본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또 불신 가족들이 당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비난하면 주눅이 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깊은 의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신자의 됨됨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위로부터 낳는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라는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자 예수임을 보내심으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형제들 중에 제일 공부를 못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전폭적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이 부모가 낳은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삶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거기에서 발견하시면 안 되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반복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예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고 그리하여 실제로 예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고도로 성화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손이나 혹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때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물을 먹으면서도 엄마 아빠를 소리치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형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마셔야 되는 그 순간 십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같은 특권과 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어리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부르짖으세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양자 삼는 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가 어떤 특권을 받아 누리는지 그리고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양자로 입양되면 법적으로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종이란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한 이유도 바로 이 사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종은 상속권이 없는 반면 아들은 상속권을 가집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친구와 가장 내밀한 소통을 하죠. 잘하면 부모에게 때로는 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와 하죠.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를 가리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라고 하면 예외 없이 적든 많든 간에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가? 창세기 15장에 네 개 나라 연합군과 다섯 개 나라 연합군이 전투를 벌이죠. 그 와중에 롯이 속해 있었던 소돔성도 공격을 당하게 되고 롯과 롯의 가족들 그 소유들이 다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하여 세상 나라로부터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의 상급이라는 이 말은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셈에게 주어진 복과 같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죠. 이 광경을 목격한 함은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깔발린 반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함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는데 셈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셈의 하나님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특정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소위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도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가? 하나님 그분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큰 분이죠.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도 상속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칭하는 반면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일반적으로 죽어야 받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도 상속받을 수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게 살아서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사실을 인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에베소서로 가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본문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놓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인 부모를 둔 상속자하고 빌 게이츠의 아들하고는 다르죠. 성경은 신자가 받아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세계 부호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께서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는가? 자, 보세요. 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한 부모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친자와 똑같은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달라요. 성자는 영원부터 그분의 아들 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사탄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양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라니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 상속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가르쳐 상속자라고 말씀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신성을 지닌 참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이 들어가는 그 영광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그래 놓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유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과 같은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사람은 무엇도 상속받아야 되는가 하면 상속받아야 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로 든다면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과 똑같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함께한다는 이 단어가 합성 단어예요. 함께라는 헬라 단어가 순이라는 단어인데 이 순이라고 하는 합성 단어가 이 구절에 세 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시지요?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고 위로 올라가다가 가시나무에 부딪히죠.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영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꺾입니까? 대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든지 아니면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배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두고 예를 들어 부모를 북에 두고 떠나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상봉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나 혹은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부모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통을 우리도 함께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우리가 다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오롯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바울이 여기 고난을 지금 언급하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고려할 때 왜 바울이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지 좀 시간이 되었지만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자는 어떤 자라고 말했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6절에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의하면 신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안타깝게 고백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더딛고 살지만 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시 죄로 인해서 각종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므로 때로 자연학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와 고통과 그로 인한 눈물과 탄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잔인한 위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잔인한 위로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고통과 어려움은 성경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잔인한 위로보다 성경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장차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난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영광으로 마무리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히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 다음 뭘 보이시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요한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 같이 맑더라고 말했습니다.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 같더라. 천국 가면 각종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보시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것을 빌어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영광의 상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뭐라고 말했는가? 지금은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조차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셨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구속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은 이 말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덜 받아서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고난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려 하고자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교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신자가 아니라면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배도하면 됩니다. 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면 됩니다. 폴리갑처럼 순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참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남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런 면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활발하게 우리 안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화성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장경재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고려신학교 5회를 졸업하였습니다. 아마 한 50년도, 1950년에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만주에 피난을 가 계셨을 때 그때 시청에 근무를 했다 그래요. 일본 사람이 그 시청에서 근무를 하라고 해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 아낙네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시청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 일본 군에 속해서 군인으로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아낙네가 왔는데 왜 왔는가 물어보니까 왜 왔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서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낙네가 아이를 얻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아낙네가 또 왔다 갔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포기각서를 쓰러 왔다는 거죠. 그게 뭘 보여줍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과 23절에 성령이 언급되고 있고 그 과정에는 성령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신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죽을 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래 언젠가는 우리 죽을 몸이 일으킴을 받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 말은 몸이 영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알맞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고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육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어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속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고 세상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과 어림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모든 고통과 눈물과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가? 좀 어려운 말인데 성령화된 존재, 완전히 성령화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 완전히 성령화되지 못해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우리가 100% 성령화되어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장차 신자가 받아 누리게 될 이 영광은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더 찬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제 처남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수룩한 저녁에 그 주변을 산책하는데 반딧불들이 확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신기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반딧불들이 저렇게 밝히는구나. 그러나 태양빛에는요, 반딧불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의 중함,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난은 흔적조차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도록 만드셔서 예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 눈물, 가슴이 찢어질 듯 했던 이런 과거들, 이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비집고 들어올 그런 공간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극락의 상태죠.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연합의 상태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성적인 연합과 일치를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18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말 성경 그렇지 않지만 본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18절이 끝이 난 다음 19절에는 그 나타남을 기다리는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라는 이 말은 장차 우리가 처하게 될 궁극적 운명,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운명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아담 안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올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 두 분을 떠나보냈죠. 참 마음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정한 장소를 보면 그분이 눈에 언뜻 보여요. 제 아내도 교회당에 들어오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격려해야 될까요? 장자들의 총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2018년도에 가족 수련했죠.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지금 벌써 거의 4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단 한 사람도 저 사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친형제요 친자매가 되는 그런 복된 모임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피차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일과 전서 5장 말씀이 그겁니다. 서로 위로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당장은 피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허무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허무라는 단어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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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섯 번이야 한 문장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헤벨, 아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귀인과 같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구절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구절도 전도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전도서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암시되고 있는데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라는 이 표현, 이것 자체가 전도서 메시지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허무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70인역 성경에서 구약성을 번역할 때 바로 이 허무한 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똑같이 전도서에서 똑같이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까요? 허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박윤영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허무가 뭔가요? 허무? 하고 저한테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목적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대한 정서가 허무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 이것이 허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좌절하지요. 그때 허무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바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때 허무라운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현 피조 상태를 가리켜서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들이 그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면 그때는 기쁘리라, 그때는 즐거우리라 생각하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허무한데 다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은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이 표현과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표현도 사용했어요. 여기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이 표현, 이것은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표현과 병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을 요약하면 현재 피조계의 상태는 피조물이 본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좌절,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라는 이런 상태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즘에 왜 상담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까?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의 정세에 시달리고 오늘 이 시대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많이 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버린지 몰라요. 자살률 1위. 그런데 허무라는 정서는 극단적인 염세주의는 극단적 쾌락주의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가장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세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연예인,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과 섹스와 술과 노름과 인터넷에 왜 빠집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허무의 정서를 달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바로 20절에서 이 표적에가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스스로 원하여 된 게 아니고 굴복하시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최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이처럼 비참하고 허무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피조계 자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굴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허무한 데 굴복시켜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무의 정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야,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이런 삶을 살아도 기쁨이 없고 이 일을 해도 참 영혼의 기쁨이 없구나. 그런 허무의 정서를 왜 갖도록 만드시지요?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동형이기 때문에 굴복되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굴복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굴복시키는가? 왜 종노릇하게 하셨는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선적으로는 피조세계 대리통치자로 부름받은 인간의 잘못 때문입니다. 범죄는 인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죄 책임을 지지 않고 피조세계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대로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게 되고 땀을 흘려야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여자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인간의 죄성은 남편도 쥐고 흔들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은 아담의 죄로 인한 현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남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아내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아내를 섬기겠죠, 물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피조세계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 유조선이 좌초가 되기도 해가지고 온유가 바다에 다 이렇게 새버릴 때 펭귄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상중턱을 그냥 완전히 머리 밀듯이 밀어버렸어요. 저는 저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저주하실 때 영원히 저주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동시에 이런 피조세계, 이런 피조물이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영영토록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전제로 저주 아래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계에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비록 인생들이 창조 하나님이 아닌 하늘과 땅을 경배했을 때 인생들과 창조세계가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런 상태를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에서 왜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졌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하게 타협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완전히 또 바뀌면 좋은데 우리 안에도 아직 죄성은 남아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갈등을 겪고 갈등을 겪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자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상태는 뭐 같은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으므로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소망과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잘 이기셔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인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분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죽음과 부패의 세력으로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실체가 우리가 붙들었던 그 영광의 실체가 그날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어리고 힘들지요? 고단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잘 견디십시오.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 성화, 칭의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한 교리적 주제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도 말하고 있는가? 전 피조 세계로 우리의 시야를 확대시켜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인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단편적 사고나 일시적 고통과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시적 전망을 가지고 거시적 전망이 뭡니까? 종말론적 관점. 여기가 마지막이죠? 여기가 현실이죠?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분투하여 마침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래하여 하나님의 딸들과 자녀들이 함께 나타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는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배우고 익히며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위로하고 경책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과정 안에서 신자는 고통을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고통과 염려가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날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날 온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그분만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 피차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사귐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배도하지 않고 배역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영생을 유호로 상속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오시는 이 놀라운 상속자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68장 찬송 하나님께 돌리고 헌상 기도